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전면 가동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 정책 등에 핵무기로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보유는 미국의 극단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 정책에 매달린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용도가 재정비돼 정상가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을 전 세계가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세 번째 활주로 건설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그 폴링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건설한 7개 인공섬 가운데 하나인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지난 8일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폴링 연구원은 사진에 나타난 공사 구간은 3km 길이로 주변에 장벽이 세워져 있다며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다른 두 개 인공섬인 수비와 피어스 크로스에 건설한 활주로와 모양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링 연구원은 이 같은 공사는 거의 틀림없이 활주로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 수비 인공섬을 촬영한 다른 위성 사진들에서도 3km의 활주로가 선명히 보이고 항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작업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그곳에 군사 시설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의 불법 국경 통과를 엄중 단속하기로 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어제 국경 마을인 로츠케 지역이 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곳은 헝가리를 통해 유럽을 오가는 열차 통과를 위해 울타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구간으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난민들의 무단 국경 통과소로 활용돼 왔습니다. 난민들에게 식량과 물자 등을 제공해온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어제 오전에만 이곳을 통해 200여 명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최근 며칠째 형성돼 있던 천막촌은 저녁 무렵 모두 철거됐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대신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통하는 합법적인 국경 통과소를 통제하고 도착하는 난민들을 로츠케 철도역까지 버스로 강제 수송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최근 불법 국경 통과를 범죄로 규정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어제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이스라엘 차량이 팔레스타인이 던진 돌에 맞은 뒤 배수로에 처박혀 남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동예루살렘 지역 유대교와 이슬람교도들의 공동 성지 외곽에서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이 이틀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리아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이 군을 동원해 이슬람 신도들의 성지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전에 필요시 시리아 공습 준비를 위해 항공 감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제 공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 준비를 위해 두 차례 항공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있으며 적대 정책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There ar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quire North Korea.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고 평안북도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있고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에 핵무기로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전면 가동하고 있다고 새삼 확인함으로써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해온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의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 정책에 매달린다면 언제든지 핵내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이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 천명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영변 핵시설의 전면 가동 사실도 새삼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용도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적 발언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과 미한 정상회담의 잇단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약화시키려는 대응 전술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이 돼서 북한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핵이라고 하는 이런 유력한 수단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이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 고육책 속에 들어가겠죠.
또 북한의 이번 언급이 경우에 따라선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위협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자주의 핵내성을 울렸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핵내성으로 답하겠다는 표현이 핵실험을 내비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정영태 박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는 달리 핵실험은 무기 개발을 전제로 해 공개적인 예고는 어렵다며 로켓 발사 시험 뒤에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국방위원회 같은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장의 언급이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경고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핵내성이라는 표현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 언제든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소 북한의 전형적인 핵무기 위협론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우주개발국장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며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미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시사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 만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도발을 막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장은 위성 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 위성에 대한 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면서 보다 높은 급의 위성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 확장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돼 우주과학 발전에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과 위치 측정, 기상 관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우주 개발은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북한 당국은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것이라면서 위성 발사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유엔의 제재가 발표됐을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장거리 로켓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된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입니다.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와 2012년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을 당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발표만으로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의 경우 북한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과거와 비교해 발표의 형식과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실제 발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할 때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통해 하루 전날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을 맞아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통해 한 달 전에 구체적인 발사 장소와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아닌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다소 모호하게 발사 계획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징후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예상을 뭐 국내 또 국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나아가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 분위기는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지난달 25일 남북이 합의한 당국 간 회담과 민간 교류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으로 이어지고 이에 북한이 반발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럴 경우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은 물론 최근 어렵게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새 위성 개발을 언급하며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복수의 유엔 결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위성 발사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 사업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단언했습니다.
So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ose resolutions.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발사 계획의 시기나 그들의 어떠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사실을 새삼 밝히고 나선 데 대해서 그 배경과 의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을 확인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이런 언급들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북한이 그 이 인공위성 이에 대해서 시사한 것은 그 최근에 그 이 황중국 그 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를 했고 또 그리고 조만간에 그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가능성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이 미국의 그 이 여론 이것을 탐색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 첫째, 올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발사를 시사했고 둘째로 그 맹세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나름대로 축포가 필요하고 또 셋째는 그 북러 관계는 좋고 미러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넷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선전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언제 쏠 것이냐, 이 시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쏜다면 어느 시점에서 강행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북한은 이미 오는 10월 10일 그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최대의 열병식 또 역대 최대의 축제 무대를 만들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네 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모두가 그 기념일 이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1단계로 오는 10월 1일부터 그 수만 명의 사회주의 청년 동맹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인 횃불 행진을 벌릴 가능성이 있고,
네.
2단계로 그 10월 5일을 전후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국제사회 이목을 북한에 집중시키고, 3단계로는 10월 10일 세계 최대 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맹시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설사 장거리 로켓 발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데에는 어떤 외교 전술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북한은 그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고, 특히 한반도 문제는 북한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대내적으로는 자주성, 과학기술 강국을 보여주는 측면, 또 대남 측면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측면, 대미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선전하면서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유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위성 발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요?
북한은 그 98년도부터 그 2012년까지 네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물론 뭐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지만도, 그러나 그 북한은 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어느 나라도 평화적으로 우주 사용할 수 있다, 위성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도, 유엔에서는
네.
이것은 그 대량 살상 무기 탄도 기술과 연관된 발사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그 국제 규범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와 북한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 네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함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은 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있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편다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체제를 계속하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이것이 그 대북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대내에 선전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핵무기 수준을 높이고 있고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것이 이제 4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의 과정을 보면은 그 북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이런 로켓을 발사하고, 또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또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서 핵실험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도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대립과 대결의 관계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그리고 또 핵실험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랄까요? 뭐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러한 그 대미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핵시설의 가동,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북한은 그 이 2008년 그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 여러 차례 그 영변 핵실험의 핵시설의 재가동을 이야기했고, 특히 미국의 핵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수천 개의 원심 불리기 이것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북한 원자력 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지 그 이 북한에서 우주개발국 국장의 인공위성 그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이것은 그 소위 말 유엔 안보리의 위반이다. 이러한 하나의 반발에 대해서 북한 또한 이 반발에 대한 반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북 간에는 모처럼 그 이산가족 상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언급들이 남북 현안 여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2000년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이런 그 북미 간 악해 선상에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고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비록 북한이 이런 그 이 핵실험,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것이 남북관계 변수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간섭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현 단계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엄격한 조건 있는 육자회담을 강조하면서 입장 차이가 있고 특히 그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도 대화보다도 한국과 중국을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핵실험 운운은 미국이 대화보다 압박을 더 강화하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모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로부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사실을 밝히고 나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중국이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계기로 북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북핵 관련 토론회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국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며 북핵 육자회담 참가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토론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누가 참석할지의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 다른 나라 정부에서는 누가 참석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2013년 9.19 공동성명 8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육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일에는 샤오첸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부대표가 한국을 찾아 김건 단장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협의에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 달 미한 정상회담, 이어 열릴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북핵 협상을 위한 전략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 대화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고도의 전략적인 논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비핵화 대화를 살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강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를 계기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6자회담 미한 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당장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 연설에서 북한 정부가 최소한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to bring North Korea's leadership to the realization.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의 목표는 북한 지도부의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며 북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 합의를 깨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6자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결의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중 관계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냉랭한 상태여서 6자회담이 갑작스레 진전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고 미국과 한국이 9.19 공동성명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성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2005년 베이징에서 4차 2단계 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결의와 원칙에 합의한 성명입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포기를 결의했고 그 대가로 미북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9.19 공동성명의 실행은 멈췄고 6자회담도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조속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3일 납치 피해자 가족이 도쿄에서 주최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서 납치 문제 해결은 아베 정권의 최고 중요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대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해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을 조급히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정보가 담긴 북한의 조사 보고서가 언제 일본에 제출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도쿄 치요다구에서 열린 국민대집회에는 납북자 가족들과 국회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날 집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모든 일본인 납북자들을 한꺼번에 고국에 귀환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과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북한과 기존에 맺었던 합의를 철회하고 제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가족회의 유일한 목표는 피해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북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7월 이후 일본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납치 피해자의 행방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일본은 그러한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에 계속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북한의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일본의 자체적인 정보와 분석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북한이 조사를 계속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제재 강화를 당분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비공식 협의에서 조사와 관련해 특별 조직을 만들지 않고 대신 북한 측 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보 공유를 위해 일본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응하는 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조사에 관여할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지난 1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여성의 가족이 14일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아노차 판조이 씨의 조카 반종 판조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태국 정부가 아노차 씨의 생사 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북한은 하루속히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송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종 씨는 이달 하순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아노차 씨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남북한이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다시 한번 미국 내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남북이 무박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이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상봉 규모가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상봉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14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가 성사될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겁니다.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 후보자 선정 등 바다 건너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산가족 소식을 일일이 챙기며 다시금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고 있는 해외 이산가족들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올해 76세 이차희 씨는 오빠를 북에 둔 미국 내 이산가족으로 현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공동의장이며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산의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기에 이번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은 이 사무총장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죠.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지금 어디라도 희망을 걸고 싶었거든요.
이 사무총장은 남북과 북미 간 정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내 이산 가족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북의 자세죠. 북한이 한국과 이산 가족 상봉을 협상하시는 그 마음의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여건으로 그렇게 마음을 내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여건이면 미국에게도 누가 같은 여건으로 한번 어프로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추진해온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한 미국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이산가족은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지만 미국 내 이산가족은 피와 살이 다른 미국 정부를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시리아 난민, 이란 핵 문제 등 미국 정부의 시급한 외교 현안에 밀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방안으로 차세대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상당수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연세가 80이고 또 건강 문제들을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 차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라든가 문화의 그 장벽이 없으니까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차세대 일꾼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이슨 안 씨는 지난해 5년에 걸쳐 제작한 다큐영화 이산가족을 제작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VOA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Hope that we can take what's happen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reproduce it between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종합병원 의사인 한인 2세 제이슨 안 씨는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에게도 같은 희소식이 들리길 바랬습니다. 안 씨는 자신들의 활동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의원들이 나서게 만들어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부터 미 의회 의원들과 미국 내 대학 10여 곳을 돌며 이산가족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며 어디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곳이 있다면 영화를 들고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북한의 차세대들에게도 호소했습니다.
It's the right thing to do whether you are North Korea. Separated families is not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한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점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남북 간 합의가 나온 직후 미 상하의원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제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혼자 살고 있거든요. 내 가족하고 같이 하루라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오빠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을 봤으니까 하나 걱정하지 말고 그저 오빠나 건강해서 오래오래 앉아 계시라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3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한국의 국민소득. 그런데 목표 달성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국민소득이 올해보다 오히려 떨어진 2만 7천 달러 정도라죠?
그렇습니다. 3만 달러 소득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굴성 전망이 한동안 계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한국의 목표 달성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하죠. 지난해 28,200달러에서 올해는 27,100달러로 내년에는 21,000달러로 2년 연속 내려갈 것이라는 한국 LG경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를 살리자, 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책인데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소득 올리기가 쉽지 않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고 인구는 5천만 명을 확보해야 가능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 국내 경기 상황, 특히 올해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2%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국제적인 수치로 입증되는 국민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언제였습니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2006년인데요. 당시 처음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발판에 올라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2009년에 18,00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3% 후반대 성장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환율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7.6%까지 올라서 28,180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번에는 성장은 됐지만 환산한 국민소득,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참 이 환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또 달러로 환산한 수치가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플러스 성장인데 국제적인 표준 달러로 환산을 하면 국민소득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꼭 달러로 환산한 부분만 걱정이 아닙니다. 사실 2만 달러에 머물고 또 짧은 시간에 머물렀다가 3만 달러로 성장해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10년 가까이 2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4년 만에, 스위스는 2년 만에, 뭐 스웨덴도 4년 만이고요. 독일과 덴마크는 6년, 미국은 9년 만에 2만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잠재 성장률의 하락세, 또 달러 강세 등의 영향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머무는 중진국의 함정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만 달러 선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일상화된 한국 사람들, 화장실에 가는데도 전화기를 꼭 들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에 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분명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제쳐주고 휴대전화에 한눈을 파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한국 그 대장항문학회가 서울 등 6개 광역도시에 사는 16살에서 69살의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스마트폰이 한국 사람들의 그 대장 건강, 배변 활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특이한 점을 조사를 한 건데 화장실에서 이 신문이나 책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것도 뭐 역시 좋지는 않을 것 같군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하루 한 차례 이상 배변을 하고 있고요. 평균 6분 정도 화장실에 머문다고 하는데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은 변비 증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2명은 배변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10대들은 10명 중에 8명이 역시 배변 중에 휴대전화를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심심해서 가지고 들어간다는 휴대전화가 화장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인데요. 2분에서 4분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래 앉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대장 건강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 초등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한국 어린이들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생활상 연구인데요. 이름에서 초등학생 이성교제 보고서입니다.
네.
한국의 한 어린이 재단이 초등학생 연구원을 선발해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생활 이슈를 연구하게 했는데 연구 보고서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 연구진이 이 보고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지도와 도움을 준 내용입니다.
네. 한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라면 11살에서 13살 어린이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2002년생부터 2004년생이 연구조사 대상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소학교 4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되는 나이인데요. 또래 나이의 남북 어린이들의 생각, 생활 차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초등학생들의 연애 보고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 11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23%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해봤다는 어린이의 59%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을 했다고 하고요. 어렵사리 이성 교제 사실을 고백했는데 부모의 절반 가량이 그냥 웃고 넘겼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요즘은 남녀 칠세 지남철이라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7살이 되면 남녀가 찰싹 달라붙는다. 뭐 네. 그만큼 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남녀 4, 5세 얘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부모님들의 반응도 이렇게 분석도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에 대해서 부모들의 반응도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웃고 넘겼다. 이것은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절반가량이 자녀의 이성교제 고백에 대해서 웃어 넘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아주 기뻐했다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네.
29% 정도가 되고요. 또 다른 29% 정도는 아예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부모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달라진 요즘 부모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공부나 하지 그런 데 신경 쓴다고 해서 아주 크게 꾸지람을 들을 일인데
네.
자, 한국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이성교제 보고서 또 뭐 다른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성교제를 하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서로 의지할 수 있다, 여가를 함께한다, 학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답이 있었고요. 또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이 우려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태국 방콕의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이 위구르족과 관련이 있다고 태국 경찰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움직임에 대해서 전해 주시죠.
네,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군 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개입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러시아는 시리아로 군사 장비와 병력을 확충하면서도 시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부인해왔고요. 그동안 계속되어온 이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미국 국방부가 지적한 공군 기지는 어떤 곳인가요?
시리아 서부의 항구 도시 라타키아의 공군 기지인데요.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곳에 러시아 인력과 장비가 꾸준히 투입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공군 작전을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익명의 미국 관리는요, 서방 기자들에게 러시아제 T-90 탱크 7대와 포병 전력이 이 공군 기지 주변에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지에 주둔하려는 러시아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러시아가 시리아로 병력과 군사 장비를 파견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여러 보도 중에 미 국방부가 확인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주 러시아가 200명의 해군 병력과 1,5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조립식 막사를 시리아로 보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 최소 7대가 구호물자 수송을 명목으로 이란 영공을 통과해서 라타키아에 들어갔다는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앞서 이 유럽 불가리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러시아 군 수송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고, 그러자 러시아가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로 수송기를 보냈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려를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9.11 테러 14주기 행사에서 미군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기업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동맹국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동안에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북한 등과 함께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몇 안 되는 동맹인데요. 아사드 정부가 오랜 내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퇴진을 요구하는 온고파 반군도 있고, 또 이 시리아 동부를 점령한 급진 무장 세력 ISIL과도 맞서고 있는데,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이 아사드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미국이나 용호파 반군들과 달리 러시아는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과정에 아사드 정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 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도 막았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어떤 입장이길래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오늘 이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밝혔는데요.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테러 세력의 공세에 맞서고 있고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아사드 정부는 건전한 반대 세력과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우선적으로 테러 세력에 맞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테러 세력이라는 것이 ISIL을 말하는 건가요?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다른 반군 세력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은 그동안 ISIL뿐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반군 세력을 테러 분자로 지칭해왔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ISIL에 대한 공습을 진행해온 미군주도 연합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개입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러시아 언론에 러시아는 시리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런 무기들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시리아에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또 러시아 주재 시리아 대사도 시리아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것은 이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러시아가 시리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주장은 서방국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 서부에 공군 작전을 위한 전진 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후속 보도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경찰이 처음으로 이번 공격이 위그르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군요.
네, 솜뉴 뿜빤몽 태국 경찰청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 폭탄 테러는 위그르족 인신매매 조직의 보복 공격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뿜빤몽 경찰청장은 이번 공격의 원인은 위그르족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인신매매 조직에 있다면서 태국이 이들의 활동을 파괴했거나 방해했기 때문에 공격을 벌였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위그르족이 테러 공격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네, 사실은 이 폭탄 공격 직후부터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국 경찰이 이렇게 이제 밝힌 건 처음이었고요. 지난 7월에 태국 당국이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서 서키로 가려던 위그르족 100여 명을 체포해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그르족이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이번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 방콕 에라완 힌두사원도 이 평소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을 일부러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 테러로 20여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는데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앞서 붙잡힌 용의자 중에 위그르족이 많이 사는 중국 신장이 출생지로 쓰여진 여권을 지닌 남성이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의자의 국적은 태국 경찰이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신장 자치구는 위구르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위구르인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수십 년간 북리 독립을 요구하고 무장투쟁도 벌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